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을 보셨는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그첫 번째 단계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약속해 왔던 땅, 그것을 지금 거의 50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런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데 싸움에 앞서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평범해 보이기도 하죠. 당연하죠. 싸우러 나갈 때 양식을 챙기지 않고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양식을 채우라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말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땅,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은 아마 좀 의아해했을 겁니다. 약속하셨는데 왜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위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겠죠. 전쟁 앞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그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래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렴풋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취해가는 과정 중에서 승리를 하던 패배를 하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딸린 것이다.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들, 그러니까 광야 1세대,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 바로 자기 위의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불평과 이런 것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바람에 모두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들이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 된 광야 2세대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어떤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는 것이다. 결과를 가져오되 승리를 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고 패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극복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죠. 그러나 하루를 전쟁하더라도 양식은 필요한 것이죠. 이 가나안 전쟁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에 있어서도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들어온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들어왔다고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라이드팍에 들어갔으면은 그 입장만 했다고 다가 아니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니면서 다 타봐야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정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열매가 거두어질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그거 기대하고 보고 싶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께 속한 축복과 열매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쟁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투쟁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주지 왜 싸워야 돼? 그런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수 있고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니까 취하기는 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생은 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영생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과는 아주 별개의 나라 아주 동떨어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먼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약시대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는 정말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물론 입으로 먹는 양식 중요하죠.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기술도 연마되었고 뭐 작전도 다 짜여졌고 팀워크도 좋은데 그래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당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황당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는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먹는 양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들. 즉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비롯된 지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뭐 여러 측면의 성품들, 인내라든지 온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배려,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다가서는 것, 그런 모든 태도들도 말을 할 것,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은혜의 법을 배웁니다. 이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랑은 완전히 반대의 것입니다.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누차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죄악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가 막 끌어다가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 때문이죠. 은혜의 법도를 깨우치고 나면은 우리가 축복을 얻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을 얻습니다. 그 혜택이란 무엇입니까? 그 혜택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역사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도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 다른 것을 최우선순위에다가 올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삐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가설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참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것을 우선순위에다 탁 놓고 살아가는 그 방식은 바로 은혜의 법도를 깨우침으로써 얻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믿음을 강건케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강건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때, 이것은 영적인 힘이라고도 하고 내면적인 힘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을 많이 길러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가장 많이 끌어다가 정말 그 양식을 풍성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에서 꼭 나와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원을 이 땅에다 끌어, 그리고 그 끌어당긴 하나님의 자원을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죠.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게 하는 것들, 하늘에서부터 온 그 바로 그것들, 육신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영혼과 내면의 강성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의 문맥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는 양식을 생각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육신도 그런 사랑으로 길들여져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육신이 길들여져가는 그런 진정한 힘을 부여하는 바로 그 양식을 예수님은 풍성하게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풍성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 그런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하고 정말 확신 있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즉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근데 그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감사입니다. 감사를 터득하고 감사의 소재를 발견하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건데요. 사실은 하루에 한 가지밖에 감사할 제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선 자매가 얘기한 것 다 들으셨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수를 놓듯이 정말 풍성한 정원에 꽃이 솟아나고 그리고 풀이 이렇게 솟아나 있듯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비교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것보다 잘나야 되니까, 이것보다 뭔가 더 많아야 되고, 이것보다 뭔가 더 우월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아까 그랬죠? 자매도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나니까 평안이 오더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자원해서 자동적으로 감사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셔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 몇 가지 그 정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할 그 감사의 양과 질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삶으로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줄창 요구하는 몸의 훈련입니다. 육신을 구속하고 몸의 구속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몸이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이 구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말로 좋은 한 가지의 하나의 말씀을 정말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또 새로우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삶의 그 경이로운 비밀을 터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사물과 사람의 관계와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얼핏 피상적으로 외모만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한숨, 한탄, 후회, 실증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말리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을 인도해 준 찬양단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오늘 그래도 여섯 줄이 달린 이 기타를 보시면서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음향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 아기를 낳으신 가정은 항상 바라는 것이 있죠. 얘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기일 때는 얘가 언제나 걸을 수 있을까? 걷고 나면 얘가 언제나 말할 수 있을까? 말하고 나면 얘가 언제나 철이 들까? 얘가 언제나 대학교 갈까? 얘가 언제나 결혼할까? 얘가 언제나 아기 낳을까? 항상 그 앞에 기다리면서 언제나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오늘의 불만족하는 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자녀를 가지고 계신, 데리고 계신 분들 정말 지금 오늘 그 자녀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기 때는 많이 하잖아요. 잘 먹어서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잘 자서 정말 고맙고 잘 싸서 고맙고 뭐 정말 모든 것이 다 고맙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위로부터의 자원과 축복을 얻게 하는 생명의 힘을 얻게 하는 바로 통로입니다. 우리 자매 현재 그런 풍성한 그런 생명의 힘을 누리면서 사는 그 정말 남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 자신의 삶의 풍요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그 통로를 본인의 입으로도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복음의 영생의 삶을 부여하도록 살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죠. 이것은 자 이제부터 전쟁을 할 텐데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양식을 준비해두면 이러저러한 면에서 유익한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설득하려고 하거나 권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주의 군사들에게 하다라는 제1호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더 강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에 주어진 그런 영생 취할 수 없고 우리 오늘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교훈은 무엇이죠?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비록 게을렀고 그리고 비록 한순간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곧 믿음으로 돌아가서 한 지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들 땅에 자기들 지파에게 주어진 분배되는 땅을 다 취하고 그 취한 땅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삶을 가꾸기 시작했고 비록 뭐 우상숭배로 넘어지고 또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교훈을 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기까지 성공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명령을 혹시나 못 듣고 있지 않을까, 듣고서도 혹시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못 들은 척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농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 주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같은 장의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을 누릴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하늘의 풍성한 양식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축복과 모든 혜택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쏟아져 부어 내려져 있다 그 말이죠. 구약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 경계를 넘어가서 바로 이제 눈앞에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볼 그 제목,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바로 오늘 우리 모인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의 몫을, 분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 어떤 자세와 어떤 기대를 가지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감사하시면서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